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흙을 개어 그것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이웃들과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야 생긴 모습이 닮았을 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눈멀었던 그 남자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은 이렇게 서로 나뉘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묻는 말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본래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당신들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보게 되었어?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도 다 큰 어른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도 다 큰 어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고쳐주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시 내 대답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내가 이 사람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어느 누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내가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들은 그를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를 찾아 만나자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가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선생님, 누가 그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사람의 아들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차라리 너희의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50장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우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해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명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지방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고와 기병까지 요셉을 후회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의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묫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지방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백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오늘의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요즘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과는 다르게 보이는 모습의 우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직면했던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60미터나 되는 금신상이나 보이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무형의 재산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연히 우상도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에 의해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온갖 헛된 것들을 섬기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선민들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라는 권력의 절대적 우상 아래서 살았고 그 밖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다가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와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그러한 어리석은 것에 얽매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우상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고처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라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될 뿐입니다. 섬겨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4절에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이 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짓 것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위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신도, 성주신도, 조왕신도 모두가 마귀들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인데 사람을 위하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우상들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우상이 되어 우리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미래의 행복, 세상의 안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안정성, 특히 신혼초의 부부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가정적,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 맞벌이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립니다.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자식과도 교제를 갖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죠. 오늘의 대부분의 신혼가정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결혼한 것인가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란 신비한 겁니다. 마치 타는 장작불 같은 것이죠. 자주자주 만나면 타오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으로 역시 타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한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남녀의 관계가 또 그렇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급함도 성경은 경계하는 항목입니다. 안정성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정성이란 우상이 사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들 급합니다. 좀 늦으면 어떤가?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정성이 있을 것 같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생활의 안정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래의 존귀와 영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란 우상, 성적이란 우상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학생들을 과외에다가 얽매놓고 학원에다가 얽매놓고 인간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는 다만 물질일 뿐이고 친구는 없고 경쟁자들만 가득합니다. 머리는 크는 대신 인격은 자라지 않은 가군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닌 지긋지긋한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수제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로 채워질 다음 세대는 더욱더 짐승들의 경주장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불을 보는 듯 화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일곱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우상의 경계에서였습니다. 기술, 정보, 돈, 명예, 권세 모두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는 우상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쥐고 있는 사과가 제일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귀한 줄을 모르고 막연한 것들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가련한 사람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열심히 벌고 애쓰고 수고한데 과연 이것이 누굴 위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인 거죠.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은 것이라도 누리는 것이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역시 솔로몬이 경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다급해합니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믿음도 아닙니다. 아무리 앞서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약속은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든 짐을 벗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주님은 다른 데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 향해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고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습니다. 7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When peace 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성전한 것 같은지
소원하네 내 영혼
더 사랑 주님 앞에 더 삼키려고 Let this blessed gospel round about all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가 행한 이적도 위대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더욱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과 연관시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교훈을 비유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교훈이 들어있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로 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청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길 잃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27개에서 50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람과 친근한 사물을 주제로 한 비유도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는 가장 전형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맺고 다른 곳에 떨어진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가 자라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있고 결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질문 형식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다시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참된 유대함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그 가르치신 방법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에서든지 언제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삶의 새로운 방법은 어떤 이방 종교나 모세의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 설교일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자나 명성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주님께서는 참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지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무저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교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생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잠정적인 그들의 왕국을 찾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는 교회이며 곧 세워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할 처소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처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무서운 종말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외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도덕적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성을 지녔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유초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